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곳이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또한 삶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또한 자부심도 많았고 성전에 굉장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 같이 하나의 교회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템플, 이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예배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중요도와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과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과연 그 의미 때문에, 그 중요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성전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동시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우상 숭배를 했던 족속이 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치닫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명목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 부합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후반기에, 오늘 나와 있는 건 사역 후반기죠. 사역 후반기에도 또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만큼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성전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가려는 그런 어떤 통로인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온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전이 세속적이고 상업주의로, 인본주의로 퇴색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성전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세속주의 상업주의로 변질되었던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지금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매매한다고 합니다. 뭐든 그래서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바깥 외곽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곳에 참여해서 어떻게 제사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필요하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팜에 팔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는 명목하에 대제사장들은 그 임대료를 값비싼 막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상인들과 결탁해서 결국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 그곳에서 삽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짐승을,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짐승을 자기들이 준비해 와야 됩니다. 흠이 없는,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다 이미 그 성전에서 팔고 있으니까 자기들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사서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편리주의에 빠진 거예요.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과오가 상업행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일반 사람들이 결탁해서 그리고 또 상인들과 결탁해서 다 이 세부리의 사람들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입니다. 상인들은 나름대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또한 종교제사 대제사장들은 막대한 이윤으로부터 오는 막대한 그런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눈감아주고 허락해주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짐승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비하고 준비하지 않냐고 그곳에 와서 그냥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예배가 인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엄연히 예배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인본주의가 됐어요. 자기 측면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기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자기 편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로 치닫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예배나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다 거기서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상인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행하려면 성전 바깥에서 하면 돼요. 장사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려면 성전 바깥에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터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장사하고 자기 이윤을 챙기고 자기 편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이유가 아니었죠.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기반이 되고 인간의 뜻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신본주의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히들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되어져야 되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인본주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분노하심,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상인들 중에서 이제 환전소를 만들어서 짐승을 팔고 살 때 돈 바꾸는 사람들, 남자들한테는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환전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챙깁니다. 왜냐면 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자들이 자기네 나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그 당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환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막대한 이윤을 챙깁니다. 이러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화가 난 거죠. 분노하신 거죠. 이 분노한 게 어느 정도 분노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과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본의에 따라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키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다 내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지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성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로 자신이 성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을 망각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성전의 역할, 사명, 본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큰 책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어떤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활동은 지금 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사명과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들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나름대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어떤 형식주의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예배,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 표면적인 예배, 이것을 받으시지 않고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언제 형식주의로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런 상업주의, 세속주의가 이 형식주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업주의, 세속주의가 형식주의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사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형식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등한히 했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어떤 의식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했지만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지탄을 받았습니까? 외식한다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위선이 가득 찼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들이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할 때 정말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정신과 의미를 떠날 때, 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정신과 의미를 떠날 때 결국 형식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주신 의미와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의식을 거치기만 하면 다 됐다라는 이 생각이 사람들을 형식주의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형식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형식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형식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무엇이 본질적으로 나의 크리스천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이런 종교적인 모든 참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찾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참 성전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온전히 정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잠시 떠나서 성전 정화했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상업주의, 세속주의로, 형식주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질책, 책망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게 성전에 있는 사람, 상인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시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로, 네가 누구길래, 네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가능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요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의 역할이고 성전은 예배의 통로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이게 뭘까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3일이 뜻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있는 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측면에서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전 대신 죽으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참 성전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성전됨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전된 예수님을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 추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과 진정,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령은 헬라어로 뭐냐면 프류마, 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이 신령과 진정, 진정이라는 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를 말합니다. 알레세이아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 참으로 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인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입니다. 여기는 성삼위일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있으십니다. 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도우십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그가 하신 일,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뭐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이끌어가세요. 우리의 전 신앙 생활을 이끌어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돕는 자, 헬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상담자, 카운셀러, 헬퍼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도우시고 탄식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더불어 은사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한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도우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건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거의 보이는 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성전이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보면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와 성전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그 당시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주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동시에 성령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세요. 성령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변화시키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본문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개개인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서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의 전에 전으로서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뭐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매맞고 징벌받아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방관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뜻대로 이끄세요. 자기의 뜻하신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하십니다. 남유다도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망했던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알고 다시 회개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고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단순히 단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복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왜냐하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만이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한 집합이, 한 교회가,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질책이고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 그 3장의 초반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1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서로 다투는 분쟁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분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방종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누가 너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자기의 계모를 자기의 와이프로 취했다는 거죠. 성적 방종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만이 거룩한 자로 성스러운 자로 생각했습니다. 성찬 의식도 왜곡이 되었습니다.
바로된 성찬의식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정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너희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성령의 전으로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성적인 방종, 분쟁, 성령의 은사가 남용되고 교회 질서가 없고 성찬의식이 왜곡이 되고 부활이 없다는 이러한 상태로 교회가 전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이건 더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적인 방종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자기들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죄까지 서슴치 않고 지으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거룩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자기들이 잘났더니 뭐 내가 너 뭐 무슨 더 은사가 더 있고 내가 더 낫다니 내가 더 거룩하니 아주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 속에서 치달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저도 그래요.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을 수 말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 그런 분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육의 어떤 욕망이 우리들에게 꿈틀거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헬퍼라고, 돕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을 거주하고 내주하게 해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게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봉사하는 삶, 모든 헌신과 희생의 삶,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이 제 힘으로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아니하고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실 것이다, 헬퍼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성전이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이 기분이 좀, 아, 내가 성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사는 삶과 대치되는 것이 육의 삶입니다. 육의 소욕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산타바라 한인장로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욕심을 자꾸만 내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충동질을 해요. 이게 보통 내추럴한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에 대치된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막 이루고, 육체 소욕이란 말이 디자이어죠. 육체의 어떤 욕심, 육체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막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욕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스탑시키고 안 되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그런 간절한 디자이어,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육체가 행하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별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의 성령님의 소욕이고 성령님의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풀 컨트롤하라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뜻을 놓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소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뜻하시는 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거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성령님을 거스리고 무엇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삶은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리고 반면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살아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노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책망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성전의 의미가 거기까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의 본 의미가 정체성이 퇴색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의미를 몰랐을 때 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그의 날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 받을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으로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